같이 한번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47페이지. 예, 여러분 찾으셨으면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가 먼저 읽고. 한두 번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예,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11절부터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면 되겠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운데 이 종은 감춰주실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만은 살아서 우리의 각 심령마다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례 주일이어서 우리 예배 이후에 세례식과 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이 말씀 시간이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당신의 심장에 말씀을 받고 돌아가십시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심장에 박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기 심장에 박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박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을 좀 달라, 이런 요청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하죠. 이것은 가당치 않은 요구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생수라는 것은 living water, 그래서 솟아나는 물이요 흐르는 물입니다.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물과는 전혀 대조적인 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가치 있고 또 소중한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랍비법에 보면 이 예배자, 부정한 예배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 가운데 쓰여졌던 물이 이 생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또 다시 의아한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 수가라고 하는 곳은 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 우물 외에 물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다른 강이나 냇가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여기 우물물에서 물을 마셔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직접 우물을 팠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세겜에 왔을 때 우물을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야곱의 우물이라 이렇게 불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있는 어떤 사람도 찾아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그 생수에 대하여서 지금 전혀 이 지역을 알지 못하고 있는 외부인이자 이 유대인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깊이와 내용에 대하여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 우물물과 내가 주는 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물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우물물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유일무이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에는 이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셔도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인식을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우물에 나와서 그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우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소중하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날 때마다 우리는 물을 마시죠. 그러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죠. 잠깐 갈증을 해소했다 할지라도 또 다시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 우물물에 나와서 물을 길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과 상당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속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의 내용은 이 여자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맞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인생 속에서 누구보다 그 인생의 갈증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추구해왔던 인생이죠. 이 남자와 함께 살면 참 행복이 있을까? 저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희망이 있을까? 이것을 시도하면 좀 더 새로운 것이 있을까? 그래서 다섯 남편을 두었고 지금도 다른 한 남자와 있지만 그것은 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또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길어야만 하는 그 상황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요. 여기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결핍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누구나가 다 막연히 그 무언가를 해소하기 위하여서 줄다름치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 막연한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그것을 또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중에 내게 조금 좀 재력이나 부가 조금 더 있다면 좀 더 나의 갈급함이나 이런 갈증들이 좀 해소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돈이 많이 주어진다고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죠. 돈이 많으면 이제 모든 것이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재밌는 것을 찾죠. 재밌는 것도 한두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재미가 없게 되고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이전에 돈이 없었을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엉뚱한 일과 어리석은 일들을 인간들은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한국의 연예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돈이 생기니까 불법 도박을 하는 거죠. 억대 도박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뭐 갑부들,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돈이 많아지니까 배우자부터 갈아치우죠. 배우자 바꾸는 재미로 살아가고 또 뭐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인간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삶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최근에 조그만 집을 마련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에서 살다가 요즘 아파트 렌트비도 올라가서 뭐 렌트비나 모기지나 뭐 거기서 거기다 싶어가지고 조그맣게 집을 하나 장만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다른 집이 보여요. 저 집은 어떤 집일까? 집이 크고 아주 멋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양쪽에 보면 정말 집들이 웅장하고 크고 성 같고 얼마나 큰가? 저 집에는 도대체 누가 살까? 지금 제가 산 집은 이렇게 네 집이 함께 모여서 한 동을 이루는 그런 콘도 같은 집인데 그 네 집이 합친 것보다 그 한 집이 더 큰 거예요. 야, 저 집에 있어서는 우리 집은 화장실밖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쭉 하면서 오다가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가 위치한 이 지정학적 위치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주위를 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집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좋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거할 곳이 거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그냥 행인이요 나그네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이요 살갗이 빠른 그 광음을 지나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의 스피드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오시다가 결국 우리의 도달해야 할 것은 영원한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죠. 이런 영적인 깨달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그 가르침을 인식하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뭐 돈이나 재력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것에 목말라 하죠. 자식을 통하여서 자녀를 통하여서 만족을 얻고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유 뭐 자식이야 뭐 지 살기 나름이죠 라고 하는 사람은 또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지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편안해지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뭐가 원인이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인에 대하여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구약성경 1051페이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만 우리 인간은 그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 자기의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나의 욕망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고 인생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자 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라는 겁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우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고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없고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더 이상 만족이 없는 걸까요? 만약 거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한때를 가리켜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보다 앞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돈이 없어도 좋다. 값 없이 사 먹으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물이요 포도주요 젖인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실제로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삽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게 와서 들으라. 내 영혼이 살리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다윗과 맺은 그 다윗에게 허락한 특별한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 범위가 넓혀져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만민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그 여인에게 초대하면서 하시는 말씀과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생수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벗어난 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시받는 민족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초대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러운 여자요, 또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 여인에게 용서와 긍휼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가치요, 핵심이요, 내용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충만함입니다. 여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겁니까?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나고 버려서 자기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채움을 얻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생수를 맛보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좀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중을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각자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에 대하여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자꾸 떠올리지 마십시오. 내가 20년, 30년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는가, 이 문제는 내려놓고 여러분 스스로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스스로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달라지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소 불쾌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저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쭉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지식 위에서 자라왔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늘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은 기독교적인 가정과 그 배경 속에서 자라와서 이 기독교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전혀 이교적인 배경에서 태어나서 전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종종 보면 우리 신앙의 참 신앙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전자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버려야 할 때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었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었고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고 이것들을 위하여서 정말 머리를 싸매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러나 저러나 우리 모두 가질 수 있는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이 신앙에 대하여서 익숙해졌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나는 회심할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의 삶은 이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듭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에 대하여서는 전혀 이해가 없고 그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그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성령에 대하여서도 아는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는 뭔지 도대체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진지한 물음을 하지 않고 알려고 하는 소망조차 가지지 않고 마치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양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다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갈 티켓을 확보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구원의 놀라움과 복음의 깊이와 생명의 풍성함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까? 왜 교회마다 문 닫는 교회가 생겨납니까? 왜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 무신론자들이 들끓고 있으며 그들은 언제나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선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신자들 안에서 도대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끌릴 만한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그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소망을 느낄 만한 그 어느 것도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만족스럽게 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의아함과 그런 충격을 전해주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신자들의 삶을 보면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있는 것에 신자들도 동일하게 목말라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추구하며 살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양보하지 않고 악을 쓰면서 기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인간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위하여서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행복하면 그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서 죽어서 천국 갈 것까지 보장해놓고 이 세상에서는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긁어모아서 이 세상에 있는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묵사발을 내고 양보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바라보며 가짜다, 완전히 구라다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만큼이나 오늘날 교회에 나와 있는 신자들에게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이 전혀 진실로서 여겨지지 않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것은 그저 상징에 불과하지 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도 오늘 말씀드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하여서 모르신다라면 솔직하게 그 모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됐는지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입니까? 그런 인생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겸허하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